오늘부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과 애굽에 내려간 배신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자신 역시 애굽에 끌려가게 된 비운의 예언자였습니다. 역사의 순환을 누구보다 진하게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언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예레미야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예언자보다 그 삶과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일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의 포화 속에서 남겨진 그의 선지서를 통해서 그가 혼돈과 가격한 사역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고통의 나날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예언서보다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에 타고 선민이 죽어가는 고통의 절규들이 들리는 가운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청년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5월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약 40년가량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당시 유다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팔레스타인 동북방의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남방의 애굽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은 애굽과의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사이에 낀 유다는 때로는 친 바벨론 정책을 고수하였고, 때로는 친 애굽 정책을 고수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계시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시에 대해서 유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역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몸소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 고뇌하고 애소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파멸을 향해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없었고 그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형성하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모세를 택하셨듯이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성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택하심과 성별의 목적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선지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였던 그 역할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업과 신분과 연령을 불문하고 당신의 종들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세와 같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과 연소함을 고백하지요.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실 때 반드시 당신의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지기인 종들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며 자기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택함 받은 종들은 자신의 능력의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소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여섯 가지의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 가지의 심판,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파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의 소망을 전해주고 있죠. 건설하며 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건설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붕괴가 이루어진 후에 새롭게 건설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임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전달할 내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파멸과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사역 초기에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강도 높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기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불순종과 거짓과 불의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의 삶의 정황은 어떤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야 할 세속화된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환상의 내용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이 11절부터 19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살구나무 환상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 샤케드로 아몬드, 밤, 호두와 같은 경과나무의 일종입니다. 야곱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선물로 보내는 품목 중에 포함되었던 나무입니다. 주로 막대기, 지팡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봄이면 가장 먼저 싹을 내고 봉오리를 맺는데 오늘날에도 초봄에 수많은 나무의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살구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살구나무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듯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성취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살구나무는 파수꾼의 막대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이 되어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끓는 가마의 환상이 13절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 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끓는 가마가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게 됩니다. 끓는 가마는 불을 지펴 가열된 아궁이 위에 있는 큰 솥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 이루어지게 되는 황폐함에 대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재앙이 북쪽에서 나와서 그 끓는 물의 흐름이 재앙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유다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하였기에 언약 파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후였기 때문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은 평화와 안녕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두렵고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허리를 동이고 즉 전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완전하게 완전 무장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라고 예레미야를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환난과 고난과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친히 동행하시겠다라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성의 불순종과 폐역으로 인해서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회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끝까지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를 견고한 성읍, 노성벽, 새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외로움과 고통의 그 고난의 그 과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를 주께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불법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